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또 모여 새벽 예배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은혜 주셔서 말씀의 교훈의 풍성함 속에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은혜와 복을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심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감. 베델로 올라감 1절 보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바를 이행하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2절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 즉 아내들과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즉 종들에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 나의 슬하에 있는 모든 가족들, 나의 자녀들, 모든 집의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와, 놀라운 말입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아직까지 이방신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니,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장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또 다른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은 100개로 땅도 사고 그렇게 하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방 신상까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매 맞게 생겼구먼.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야곱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온 가족들이 바로 살아야지. 죄짓고 하면 그 가정이 복되겠는가? 이방 신상을 가정에 두고서는 평안과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아빠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사상이 반듯하고 인격적으로 건전한 바른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가족들이 되어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는 일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의복을,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옷은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과 놀러 갈 때 입는 옷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입는 옷이 좀 다른 것이 좋지. 조금 뭐 호화로운 옷이란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하고 좀 단정한 옷을 그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4절 보십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그 사방의 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아오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부족이 많고 세상은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꿋 곡함의 상수리, 곡함의 상수리라고, 알론 바꿋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은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디브라, 드보라,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고, 예. 그 리브가의 유모, 그러면은, 예. 리브가를 키운 그런 여자라는 말인데,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다니 갑작스러운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언제 야곱에게 왔는가 이 할머니가. 예, 드보라는 예,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헤브론에 살고 있었을 터인데 어느 때 아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에 머문 어느 때에 야곱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것은 아마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모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꽤 엄마를 만난 것처럼 좀 위로가 되었을 그 유모가 죽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얍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얻었던 그 이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새 삶을 증거합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속였던 자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11절 보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은 보통 포도주이죠. 포도주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라고 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백성이 그에게서 나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말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 곧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야곱에게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발행한다는 다 떠난다 말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임산하여 임산은 해산할 때가 되어 그 말입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해산할 때가 되어 심히 신고하더니 신고는 해산할 때 고통이죠. 고통스러워하더니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심히 고통스러워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들을 또 낳았다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벤논이라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제 둘째 아이를 라헬이 낳고 죽게 되는데 이 난산할 때 아주 힘든 해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자기가 거의 죽어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부르기를 베노니, 베노니라는 벤오니 그런 말인데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오니라는 말이 슬픔이라는 말인데 너는 슬픔의 아들이로구나. 내가 너를 바로 키우지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런 말이죠. 벤오니 그렇게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벤야민, 벤야민이라는 빈야민, 빈야민, 오른손의 야민이란 말, 오른손이란 오른쪽이란 말인데 빈야민, 오른손의 아들, 빈야민, 그는 벤야민이란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모세 시대까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여전히 쓸쓸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죽었고 그 할머니 어릴 때부터 그래도 어린 손자들을 잘 사랑하며 돌보아 주었을 할머니 드보라도 죽었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다시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서모 빌라는 라헬의 첩, 라헬의 종이었죠. 라헬의 여종인데 그러면은 르우벤의 어머니 뻘인데 르우벤이 그 서모 빌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들었습니다. 아직 청소년이었을 르우벤은 부끄럽고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야곱의 가족들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의 가나안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완전한 성화를 볼 것입니다. 27절마저 봅시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기운이 다함에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에 야곱은 120세였고 120세였고 이삭이 4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40세에 결혼을 했고 20년이 지나서 60세 돼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20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80세, 60세 차이가 나왔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는 약 한 30년 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베델에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또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그런 문안하고 하였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 밤에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과 함께 이방 신상들을 제거함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 주위의 이방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바, 행해야 될 바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원리는, 주님의 진리는 똑같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신구약 66권이라고 말한 복된 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조금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이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당에서 무슨 성경을 읽느냐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예배당에서 왜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강론하느냐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서 그것 해야지, 다른 무엇보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도 복음서의 모든 말씀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권위를 주시고 명령하셔서 가서 교훈하라고 보내신 사도들의 모든 교훈들,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입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도 사도 바울의 교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직접 그들이 교훈한 교훈이든지 편지로 한 교훈이든지 그 유전을 지키라. 그 유전이 전통이죠. 사도적 전통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인 이 책을, 성경책을 지키라. 그것을 죄하로 묵상하고 늘 열심히 읽고 복습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그리스도인 같은 새 이름을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다르게 이제는 성도라고 일컫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셔서 두루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장차 영광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복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바로 살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천국 소망 든든히 가지고 장차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하고 복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늘 우리가 외치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곳에 있습니다. 좋은 집 한 채 있습니다. 우리 땅 위에서는 별로 시원치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 예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있고 또 맏아들의 부끄러운 실수와 죄악이 있는 나그네 길이로구나.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슬픈 일이 많은 나그네 길이고 어느 날은 한번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먼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먼저 가시오 편안히 가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잘 건너시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그 있던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면서 두려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시오 나를 위하여 찬송가를 불러주시오 환송곡을 불러 잘 가시오 하고 노래 불러주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이 고향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지금은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늘 힘있게 사십시다. 힘있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순종의 삶 우리의 남은 생이 말씀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당회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법을 실천하면서 작은 빛들이 되면서 주님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